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경비대나 재해대책기구 그리고 공항보안부서의 예산을 깎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에 약 1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는 관련 예산이 2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관가에 회람되고 있는 예산 초안에 따르면 해양경비대 예산 14%, 교통안전청과 재난관리청 예산 각각 11%를 삭감해 이를 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 라이언 미 연방 하원의장이 공화당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지난 6일 공화당이 발표한 방안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할 수 있는 건 오바마 케어를 존속시키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행하는 것뿐이라며 8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7년간 오바마 케어를 없애거나 대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공화당이 선보인 방안이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는 등 보수파들이 원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몇몇 공화당 내 보수파들은 이 새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열차 폭탄 테러로 부상자 10명을 낸 혐의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연계된 반군 용의자 1명을 사살하고 3명을 사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경찰은 8일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12시간 대치 끝에 용의자를 사살한 뒤 이들이 은신해 있던 한 주택을 급습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주도 루크노우 시내에 있는 주택에서 무기와 폭발물, 폭탄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ISIL 깃발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습은 앞서 근처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 열차 객실칸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몇 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연방 사법기구 수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폭파 위협에 시달리는 미국 내 유대인 시설을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편지에서 이런 비겁한 위협이 두려움을 조장하고 유대인 지역센터가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방해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편지는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 그리고 연방법무부 수장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위원들은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유대인 묘지가 훼손된 사건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결코 미국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내 9개 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몇몇 유대인 센터와 학교 그리고 유대인 단체 반명예훼손 연맹에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폭파 위협이 전달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동부 반군 장악 지역에 전투기들이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8일 다마스쿠스 주 동구타 지역 내 마을 세 곳에 공습과 폭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전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는 20일까지 휴전을 선언한 곳입니다. 시리아 정부 동맹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선전 매체는 시리아 공군이 다마스쿠스 동북부 이르빈 지역 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연계 세력들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군 최근 몇 달째 이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미국은 코소보가 만일 개헌 작업 없이 경무장 수준의 보안군을 정규군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코소보 당국과 협력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8일 코소보 지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일방적인 조치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특히 코소보가 계획대로 정규군 신설을 추진한다면 코소보에 대한 약속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성명에서 이 같은 조치가 포괄적인 대의 정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은 아마 지구상의 모두가 바라는 꿈일 겁니다. 하지만 좋은 나라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나라에는 여러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한 매체가 전 세계 80개국 2만여 명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국가 영향력, 시민의식, 기업가 정신, 삶의 질, 역사, 유산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를 꼽아달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스위스가 가장 좋은 나라에 꼽혔는데요.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1위에 선정된 것입니다. 캐나다와 영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와 3위에 올랐고요. 작년에 1위를 기록했던 독일은 4위, 일본이 5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작년 4위에서 올해는 7위로 순위가 떨어졌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 80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좋은 나라란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어느 현인의 말처럼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살고 싶은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에서 영상 10도, 함흥 영하 4에서 영상 9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에서 영상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마마슨 파파스의 노래입니다. 캘리포니아 드리민, 캘리포니아 꿈을 꾸다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과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중국과 세계로 생중계된 양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회견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얼마 전에 필리핀의 이슬람 반군이 독일인 여행가를 납치해 참수한 일이 있었는데요. 필리핀 정부가 지역 반군 조직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세계 50여 개국 여성들이 총파업을 벌인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네, 지난주부터 약 2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와 전국정치인민협상회의 정협을 함께 진행하는 이른바 양회가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정책과 대외관계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수요일 있었습니다. 중국 전역 그리고 위성을 통해 세계로 생중계됐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과 또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이 왕 부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반면 북한을 상대로는 핵 포기를 요구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왕 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새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두 나라는 완벽하게 양호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양측은 정치 체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서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갈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처음 전화 통화에서 불충돌, 불대항, 상호 존중, 또 협력 공생의 원칙에 공동의 인식을 이뤘다면서 두 나라는 상호 공생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중 관계가 다소 불편해졌다는 시각이 일반적인데요. 협력하자 이런 뜻을 밝힌 거군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타이완이 중국에 속해 있다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중국의 환율 조작 혐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예, 두 나라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중국이 남중국 해상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 지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해서 긴장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양국 현안에 대해서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뜻을 밝힌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을 상대로는 핵포기를 요구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핵 보유가 안보를 가져올 수 없다. 무력 동원은 출로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 핵 문제의 주요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은 한 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두 손이 마주쳐야 한다면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그동안 미국 한국과 접촉해서 6자회담 추진에 전력을 다했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 1일에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예,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을 상대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다녀간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한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의 역할론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날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은 일단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대화를 중재하는 선에서 이 중국 역할을 제안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한편 왕 부장이 한반도 문제에 미국과 한국의 책임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왕 부장은 이 한쪽에서는 북한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각각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면서 양측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마주 달리는 열차에 비유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초대규모 군사연습으로 부딪힐 준비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위협적인 발언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과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배치가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드의 관측 범위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한국의 안보도 위험하게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날 회견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왕 부장이 언급한 당사국들의 반응은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는 왕 부장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긴 했지만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제재나 압박보다는 이 주변국들의 대화 노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편파적이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웨이보에는 왕 부장이 중국의 외교부장인지 아니면 북한 외교부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주제의 글이 높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리핀 내에는 여러 그 반군 조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필리핀 정부가 이슬람 반군 조직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를 추종하는 필리핀 무장 반군이 지난달 독일인 요트 여행가를 참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을 납치해서 잔혹한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반군 조직과의 대화에 필리핀 정부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 필리핀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예, 필리핀은 7,100개가 넘는 섬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 통제력이 전체 인구에 효과적으로 미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남부 섬들에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슬람 무장반군들이 자체 세력을 형성해서 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 저항하는 동시에 돈벌이를 위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납치 그리고 살해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에 이 지역 무장 세력에게 부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대신에 이 범죄 등 폭력 행위를 멈출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 조직들은 정부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치 권한을 전면 보장해 달라는 게 이들 반군 조직의 요구입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필리핀 의회에서는 반군 조직의 자치권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 대표적인 반군 조직인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과 정부 간의 이 평화 협정이 맺어졌는데요. 하지만 의회가 이 협정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협정 추진 과정에서 이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과 필리핀 특전사 병력의 이 전투를 벌여서 44명의 이 장병이 숨진 사건이 의회 안에 여론을 부정적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필리핀 내에서 어떤 무장 조직들이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그리고 모로 전구 해방 전선, 그리고 아부샤프가 필리핀 3대 무장 반군 조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1960년대부터 이들 무장 반군에 살해된 사람이 무려 12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 가운데서 아부샤프는 이 테러 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는 이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그리고 모로 전국 해방 전선과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과는 일부 합의를 이뤘지만 다른 세력과는 대화 노력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형편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세계 여성의 날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 수요일 8일로 9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 노동자들이 골계한 날을 기념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해진 날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이 여성 없는 하루 총파업이 미국과 유럽 주요 도시 그리고 한국 등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 총파업 외에도 여성 차별에 반대하고 양성 평등을 촉구하는 한편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등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예, 이 파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예,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일정에 맞춰서 이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 여성 행진 주최 측이 이번 총파업을 세계 각 지역에서 주도했는데요. 주최 측은 이 여성 없는 하루에 동참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의상이나 소품을 착용하고요. 경제 활동이나 가사 노동을 하지 않고 또 여성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나 가게의 제품을 사는 겁니다. 여성이 세계 곳곳의 경제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게 이번 총파업의 목표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아침에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나는 여성들에 대한 막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고 그들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걸 존중한다면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중대한 역할을 취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여성 없는 하루 총파업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미국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뉴욕 자유의 여신상 조명이 세계 여성의 날 전날에 갑작스럽게 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 몸 전체를 비추던 조명이 횃불과 왕관 부분만 제외하고 소등된 건데요. 자유의 여신상도 여신이니까 여성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도 여성 없는 하루 총파업에 동참했다는 얘기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달궜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 신문 이 USA Today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명을 껐던 건 아니고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이 허리케인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 긴급 보조 발전기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일시적인 정전 사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 꺼진 자유의 여신상을 보는 게 아주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등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해서 발표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 역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는 소식. 또 위키리크스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 사이버센터의 문서 수천 건의 공개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CIA의 사이버 역량에는 치명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이네요.
네, 오늘 3월 20일에 하원 정보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 존 브래넌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등이 증언할 예정인데요. 이 셀리 예츠 전 법무장관 대행과 제임스 클랩 전 국가정보국 DNI 국장 등도 증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예, 지난달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사임을 했는데 이 플린 전 보좌관도 청문회 자리에 나오나요?
예, 청문회에 참석해달라고 초청하긴 했지만 증인 자격은 아니라고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증인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에 관해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번 청문회가 열리게 된 그 배경을 좀 들어보죠.
네, 지난해 여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할 사건이 있었고요. 11월 대통령 선거의 지임에서는 존 포데스타 선거대책본부장 등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해 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결론 지었는데요.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였다는 겁니다.
예.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해킹했었다. 이런 의혹이 나왔던 거죠.
맞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이 러시아와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취임 전에 세르게이 키틀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결국 플린 전 보좌관이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러시아 대사를 만난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 이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세션스 장관에게 사임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대사를 만난 것도 수상하지만 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위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측 대표로서가 아니라 당시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이라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수사국 FBI의 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직전에 도청당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예. 그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당시 그 공화당 후보의 사무실과 또 자택이 있는 그 뉴욕의 트럼프 타워 건물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과 제임스 클래퍼 전 DNI 국장 등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역시 공개적으로 발언하진 않았지만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죠?
네, 공화당 소속인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러시아 조사의 일부로 다루겠다고 말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의 경우를 지적하면서 왜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 대사와의 대화가 녹음된 경위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누네스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이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역시 도청 의혹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역시 공화당 소속인 제이슨 체이피츠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청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상원에서도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원 정부위원회에서도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화요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가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적 배경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은 특검 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발표한 행정명령이 소송으로 시행이 힘들게 되면서 수정된 행정명령을 발표한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역시 법정 다툼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와이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수요일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시행을 중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예정인데요. 하와이주는 지난 1월에 나온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른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오면서 소송이 보류됐었습니다.
예, 하와이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새 행정명령이 이전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란과 시리아, 소말리아 등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7개 나라 국민에 대해서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수정된 행정명령은 이전 7개국에서 이라크가 빠져서 6개 나라가 됐는데요. 여전히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종교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아직 그 새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전 행정명령은 즉각 시행에 들어가면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둔 뒤에 3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 그 밖에 영주권자나 이미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이미 망명이 승인된 난민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무기한 수용 금지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또 기독교 신자들에게 편향적이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종교적 박해를 받는 소수계에 대한 조항도 없었습니다.
예. 자, 지난번 행정명령은 이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번 소송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전 행정명령을 반대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새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와이 소송에 따라서 연방정부는 오늘 3월 13일까지 이에 대응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3월 15일에는 양쪽 의견을 듣는 구두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죠. 위키리크스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문서 수천 건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위키리크스가 화요일 CIA 사이버정보센터의 문서 8,700여 건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문서가 진짜인지 위조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CIA는 성명에서 이들 문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과 전직 CIA 요원들은 대부분 문서가 진짜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CIA 문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CIA의 첩보 활동과 관련해서 규모와 범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CIA가 이 대표적인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구글,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계, 삼성의 스마트 TV 등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서 도청이나 감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로 해킹당한 사람도 있는 건가요?
그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CIA가 법원의 허가 없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킹 도구를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국 국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이버 첩보 활동을 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데요. 이 사이버 전문가들은 이 해킹에 사용되는 사이버 무기가 매우 비싸고 또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CIA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첩보 활동을 벌이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위키리크스 어느 순간부터 미국 뉴스에서 참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예. 이 위키리크스는 어떤 단체입니까?
예, 2006년에 줄리안 어산지가 설립한 폭로 전문 사이트입니다. 누구나 내용을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의미의 위키와 비밀 등을 누설한다는 뜻의 리크스를 합친 위키리크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익명의 정보원이나 자체적으로 알아낸 이 정보나 기업의 정보 또는 기밀 자료 등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예,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한 내용도 이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이외에도 여러 건의 비밀 정보를 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설립자 어산지는 지난 2010년 4월에 미 공군과 관련한 비디오 파일을 공개한 후에 미국의 외교 문건 등을 폭로해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 스웨덴에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2012년부터 이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기밀 유출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설 것을 우려해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키리크스의 이번 CIA 문서 폭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위키리크스는 문서를 폭로하면서 CIA의 전반적인 해킹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CIA는 사이버 무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사실 이번 폭로가 CIA의 사이버 역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전직 CIA 요원들의 평가입니다. 이 사이버 안보 업체 대표인 알렉스 맥조지 씨는 문서의 일관성을 볼 땐 조작된 문서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CIA의 고급 사이버 역량의 전반을 보여주는 건 결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CIA의 내부 인사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내부적으로 보안의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인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테드 리우 하원 의원은 즉각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위키리크스의 주장대로 CIA가 해킹 무기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는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또 국민의 사생활 침해 여부는 없는지 등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Down 함께 감상해 보시죠.
is down low for me. Down like her temperature, cause to me she's 0 degrees. She gone over freeze. I got that girl from overseas. Now she's my Miss America. Now can I be her soldier, please? I'm fighting for this girl on the battlefield of love. Don't it look like baby Cupid sending arrows from above? Don't you ever leave the side of me. Indefinitely, not probably, and honestly, I'm down like the economy. Yeah.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40억 달러, 약 1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예산은 늘리는 반면 국무부와 환경보호청 등 다른 연방정부 기관 예산은 줄인다는 계획인데요. 백악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기관에 보내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짜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 연방정부의 예산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연방 예산 과정의 시작.
And calls for one of the largest increases in national defense spending. In American histo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첫 의회 합동연설에서 새 예산안을 언급하며 국방 예산을 역사적인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비 증액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국방 예산안 승인을 의원들에게 요청한 이유는 바로 미 연방정부 예산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연방예산 과정이란 연방정부의 예산을 짜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예산 과정의 첫 과정은 이렇게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보통 매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데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회계연도에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여기에는 정부의 지출, 수입, 재정적자의 추정치, 또 정부 조직과 정부가 벌이는 사업의 예산 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이걸 꼭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연방 예산을 짜는 사람들은 연방의원들로 의회가 대통령의 예산안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나중에 의회가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예산 법안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연방 예산 과정의 두 번째 과정, 연방 상하원의 예산 결의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연방 상원과 하원은 예산 결의안을 만듭니다. 곧바로 예산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 결의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는 데 필요한 뼈대를 먼저 마련하는 건데요. 예산 결의안은 연방 상하원에 있는 예산위원회가 각각 초안을 만듭니다. 예산 결의안에는 연방 정부가 새 회계연도에 쓸 돈과 거둬들일 돈의 총액이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이 들어가는 금액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본격적인 예산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양원이 각자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을 가지고 단일한 예산안을 만들고 이 단일안이 다시 상하원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방의회는 이 예산 결의안을 4월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연방 예산 과정의 세 번째 과정, 예산 결의안이 예산안으로.
이제 연방 상하원은 예산 결의안이 정해준 지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세출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세출위원회는 상원과 하원에 각각 12개로 나뉘어 있는 소위원회의 예산을 배분하고 각 소위원회는 이걸 바탕으로 할당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 정합니다. 12개 소위원회는 국방이나 에너지 등 연방정부의 각기 다른 부문의 예산을 다루는데요. 소위원회는 예산을 짜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서 관련 정부기관 수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왜 그만큼이 필요한지를 물으며 예산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청문회를 거친 후에 각 소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담은 지출 승인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데요. 세출법안이라고도 하는 이 지출승인법안이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로 올라가게 되고 세출위원회가 검토한 후 연방 상하원 전체 회의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상하원의 표결을 통과하면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되는 거지요.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소위원회의 지출승인법안을 두고 토론을 벌이는데요. 상원과 하원의 소위원회가 각각 12개니까 지출 승인 법안은 모두 24개가 올라오게 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자 통과시킨 지출 승인 법안을 가지고 다시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양원협의회가 상원과 하원의 법안의 차이점을 중재하며 각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면 이 단일안을 두고 상원과 하원이 다시 표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2개의 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개 법안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가는데요. 대통령이 이 법안에 모두 서명을 해야 비로소 예산법이 발효되고 연방 예산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연방 예산 과정의 기한.
연방의회는 지출 승인 법안, 즉 세출 법안을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날인 매년 9월 30일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은데요. 일부 예산안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방의회가 9월 30일까지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당장 몇몇 핵심 부처를 빼고는 연방정부가 일손을 놓아야 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의회가 결의안 형태로 잠정 예산을 짜서 정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임시로 얼마 동안 지난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결의안도 없으면 예산을 못 받은 부서는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연방정부의 예산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입니다. Today we will learn about what under the weather means. 그럼 제키와 린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Are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You should go home and get some rest.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자키는 린이 걱정되는지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 괜찮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자 린은 not really. 안 괜찮아.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자키는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집에 가서 and get some rest. And get some rest.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Lynn은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I think that's a good idea. 맞아,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re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오늘의 영어 표현은 under the weather입니다. Under, U-N-D-E-R. Under, the, T-H-E, the, weather, W-E-A-T-H-E-R. Weather, under the weather. 네, under the weather은 몸이 좀 안 좋은 또는 날씨 탓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If you stand under the weather, you might have a dark storm cloud over your head, and you might not feel very well. 이 말은 바다의 뱃사람들이 쓰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바다에서 번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 멀미를 하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날씨가 왔다 갔다 하면 몸이 약해지고 몸 상태가 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지는 상황에 빗대어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해요. So when you say you are under the weather or that you're feeling under the weather, it means that you are sick. Or not feeling well. 네, 오늘의 영어 표현 under the weather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okay? Not really. I think I'm a little bit under the weather. You should go home and get some rest.
Yeah, I think that's a good idea.
Today's phrase is under the weather. Under the weather. 몸이 안 좋은 또는 날씨 탓에 몸이 좋지 않은 To feel sick or not feeling well. Under the weather. 꼭 기억해 두세요. So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stay healthy and not feeling under the weather. 그럼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합성 약품은 불법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화학적 향정신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물질은 여러 형태로 변형돼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합성 화학 물질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새로운 화학 물질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 또한 무척 어렵습니다. 실제로 합성 약물, 특히 아편 성분과 유사한 마취제의 일종인 합성 오피오이드는 불법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장 파괴적인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서 처방 전이나 불법 사용된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 사례가 3만 3천 건이 넘습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60%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이 가운데 60%는 펜타닐과 같은 헤로인과 합성 오피오이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약품의 제조와 유통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알레가 국제마약단속 담당 차관부는 2월 말 방콕에서 열린 회의에서 불법 마약을 거래하는 국제범죄조직들이 우리 사회를 해롭게 하는 이런 합성물질에 더욱더 손을 뻗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조직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공급처와 유통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알레가 차관부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700여 종의 새로운 향 정신성 물질이 개발됐는데 이러한 물질의 오남용과 확산을 통제하는 국제적 체계는 이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취해야 할 네 가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교육과 예방. 치료를 통해 처음 약물에 손대는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제사회가 새로운 약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약물의 국내 유입을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불법 마약 통제와 관련한 국제적 조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알레가 차관부는 국제사회가 향 정신성 물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마약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자발적인 협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